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두 군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여기 있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령이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신이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을 때 성령으로 또 기름 부어 주시사 저희들의 심령 깊은 속에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씨가 돼서 저희들 삶에 많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삶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 이 땅에서 살지만 이기는 자로 주님 만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이 자를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악한 영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에 입술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국에서 아버지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아버지 날이라고 선물 사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아까 우리 전 목사님이 광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매일매일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점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자꾸 그 강단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게 피부에 다가오는 그러한 마지막을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두 가지의 그 마태복음 17장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상의 예수님께서 그 영광체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또 그 다음에 야고보가 요한이 보고 이것을 자기네들도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집을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격적인 얘기를 자매들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다섯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섯 가지 일난 그 중에 하나가 이 변화산상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죠. 성육신의 사건은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건이 제일 먼저 큰 사건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소위 그 변형되었다 또는 변모되었다. 이렇게 겉으로 모양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안과 겉이 완전히 변화되는 change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트랜스폼이라고 하죠. 트랜스폼. 아이들이 요즘 가지고 노는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장난감이 있는데, 그게 아주 안팎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을 말하죠. transformation, transfiguration. 그래서 변화, 변형, 변모,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입니다. crucifixion이라고 그러죠. crucifixion.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이러한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그 순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부활입니다. Resurrection.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Resurrection 살아서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이러한 그 다섯 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다섯 가지 사건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그 변화산상의 사건 그 Transfiguration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릇이 그냥 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완전히 영광체로 변하는 거예요. 영광체. glorified body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가 커버를 하겠지만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광체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휴거. 예. 그 날이 생각보다 쉽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강림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베드로 후서 1장 그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제목인데 우리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세요. 우리가 매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기도를 하고 그러지만은 이걸 실제적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벌벌 떠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면 그들이 완전히 와서 우리를 덮쳐요. 그래서 무서워서 우리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아프고 질병을 앓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깨닫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알면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제가 그걸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루에 100번씩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100번씩. 그러면은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마 그거 여기 오래 계셨던 분 아마 알 거예요. 하루에 100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러면은 영의 권세가 달려져요. 그리고 사람의 속사람이 변합니다. 그걸 실천을 하십시오. 듣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은 거기서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담대해지고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바뀌어지는 것을 압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도 이것도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기도문. 조금 아까 우리 성찬 예식할 때 그때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우리가 같이 낭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도 역시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귀신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가까이 오지 못해요.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바르고 우리가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에 그걸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 멀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과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선포하고 사용하면 그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의 실제 세계에서도 이것이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천국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딴 사람들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아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의 그 권세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이거는 이 악한 양들이 지금 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왕으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 위에 그 사탄 위에 예수님의 권세가 이것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권세라는 얘기는 여기 그 영어는 그냥 authority로 되어 있지만은 power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권세 하면은 대통령의 파워를 다 포함하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그 파워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그랬어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역사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거기에 그 단어를 우리가 잘 어텐션을 하기 바랍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여기 지금 영의 세계 악한 영과 모든 것입니다. 이 그 사탄과 그 이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거를 우리가 잘 이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시로 우리가 읽으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에 우리가 이것을 외웠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아멘.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고 말씀이세요. 말씀. 이 세 가지 진리의 말씀.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이러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아픈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것을 함께 다 풀어버릴 수 있고 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 말씀의 권세가 그렇습니다. 그냥 멀리 있는 하나 책에 있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에게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에게 아주 강하게 이것을 다가옵니다. 이것이 소위 그 외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 이거구나 할 때 그때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인정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 그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때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으랴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인데 그냥 강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강림입니다. 이 강림이라는 얘기는 어려운 얘기고 그냥 오신다는 얘기예요. Coming of Jesus Christ. Coming.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coming back, second coming 이것을 얘기해. 그것이 그 16절에 똑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을 너희에게 한 것이 공격이 만든 것이 아니라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마태복음 17장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그 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조금 좀 더 그 자세하게 썼습니다. 9장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모양이 변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 변화가 됐습니다. 그 출애굽기 34장인가 보면은 모세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했어요. 그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은 그러면 얼굴이 변해 환하게 변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얼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옷도 아주 하얀 그냥 보통 흰색이 아니라 아주 빛이 나는 그러한 그 흰색의 광채가 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그 사도 누가가 본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뭘 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났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됐는데 그것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다시 이제 영광 중에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이제 변화산상에서 본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이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꽤 흘렀어요. 거의 뭐 한 10년, 15년 지나고 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자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봤죠? 그 네로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이제 로마를 불태웠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학살을 하는 그리고 또 순교하게 하는, 그래서 로마를 벗어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로마로 가서 그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붙잡혀서 일부러 붙잡혀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 예수님처럼 그냥 죽을 수가 없어서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을 알고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그 쓴 것을 보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돼서 관제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내가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하면서 그 마지막 장을 쓴 것을 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자기가 생전에, 베드로 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옆에서 보고 그리고 제일 가까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또 세 제자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그렇게 다니다가 예수님 죽으신 것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보고 예수님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그런데 가장 자기에게 이제 그 중요하게 남은 것, 자기가 죽기 전에, 지금 베드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은 그런 남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형의 모습입니다. 변형의 모습. 완전히 글로리파이 된 그 바디로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지금 여기에 다시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편지 쓰는 그 내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말씀을 너희에게 말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이걸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을 내가 친히 내 눈으로 봤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건 하늘에서부터 들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제 그 황홀한 모습을 보고 덜덜 떨리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우린 그 내려오는 그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다시 기억을 하고 마지막에 이것을 씁니다.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에 그 변화산이라고 있죠. Mount of Transfiguration이라고 변화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것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이제 여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다시 오심, coming back again. 이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이것을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모습인데 두 번을 오세요. 두 번. 한 번은 공중으로 대림해서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환란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탄과 그 추종자들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에 주님께서 이제 임하셔 내려오시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고 그러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휴거, 영광스러운 그 휴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에 두 곳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세 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잘 보세요.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큰 호령의 샤우트입니다. 샤우트. 큰 소리가 나요. 그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요즘 자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한참 동안 이 인터넷에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귀가 잘못돼서 그래서 영양실조가 돼서 귀에서 울리는 소리인가?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영적인 그런 움직임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큰 호령과 큰 샤우트 소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소리 아마 미가엘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천사장의 소리 아니면 가브리엘 천사의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The Trump of God. 이 세 가지가 한때 같이 울려서 우렁차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날 때 그때 하늘로서부터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동안에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이 땅에 묻혔습니다. 또는 화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어서 그래서 무덤을 뚫고 그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나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그걸 이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끌어올린다는 얘기가 바로 이게 휴거입니다. 이게 끌어올린다는 것은 이게 rapture라고 하는데 원래는 헬라 말로 이걸 harpazo라고 해서 harpazo. 근데 이게 그 뜻이 독수리가 모기를 향해서 확 내려서 확 채워가지고서 올라가는 바로 이것을 그 하파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의 라틴어로 이게 와서 이 라틴어로 이것을 랍투스라고 해요. 랍투스. 그 랍투스가 영어로 돼서 랍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이 오리진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뜻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저희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름을 공중이 어디에 구름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걸어다닌 겁니다. 부활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죽었겠죠. 그다음에 성경에 자세하게 그 이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파워가 그만큼 강력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엄청난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을 다 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을 우리를 데리고 끌고 올라가는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세요. 성령께서. 자석 있죠? 자석. 매그넷. 자석이 이렇게 쫙 하면은 쇠붙이가 다 붙어서 올라가죠. 똑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 끌어올리는데 누구를 끌어올리냐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항상 있는 자. 성령이 충만한 자. 내가 옛날에 성령 가지고 있으면 그 소용이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전 목사님이 그 히브리서 6장에서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가르쳤습니다. 성령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있으면 좋죠. 그런데, once saved, always saved, OSAS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항상 누가 그랬더라? 아주 그 유명한 신학자가 성령은 자꾸 드레인 된다고 그랬어요. 드레인, 빠져나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아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고의도적으로 이제 내가 예수 안 믿어.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제가 그 저의 친구 옆에 있는 그 같은 엔지니어가 그 척 로렌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바블 칼리진하고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근데 이 친구가 엔지니어 있으면서 그다음에 저 밤에 그 나이트 잡을 또 하는데 바텐더로 일을 해. 바텐더로. 그래서 술을 그 칵테일 만들고 나보고 와서 오라고 그래. 저녁에 오면 자기가 술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저 바블 칼리진하고 신학교를 나오는데 어떻게 술 바텐더로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오랫동안 안 들어줘서 난 그 끝났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줘서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 안 믿는데 그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세요. 이게 의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끝까지 붙잡고 그러고서 가야지 내 믿음이 거기서 크고 오는 건데 어린아이처럼 내가 달면은 삼키고 그렇지 않으면 쓰면 뱉는 그런 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충만.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계속 우리를 드레인 아웃 되게 다 빠져나가게끔 옆에서 우리를 자꾸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더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해. 미혹이라는 게 우리를 자꾸 속여서 그래서 우리를 더 끌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유혹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우리가 더 성령 안에서 또 성령과 함께 충만을 받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두 가지 성령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내 옆에 계시는 성령이 있어요. 엔푸누마가 있고 에피푸누마가 있습니다.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 외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치유도 하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그래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다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화를 막 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그러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예수님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성령 충만을 항상 하고 있어야겠구나 하는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기도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이제 말고도 성령 충만에 여러 가지 받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일 많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꼭 너무너무 이 마지막 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그 휴거의 규절이, 그 구절이 있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또 한번 보죠. 아주 중요합니다.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다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했어요. 여기 변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변화는 트랜스피규어 한다는 얘기예요. 그 트랜스피규어는 예수님이 변화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글로리파이드 바디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하게 글로리파이드 바디로 트랜스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그 15장에 내가 너희에게 그 비밀을 말하는데 그 비밀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컨퓨전이 있어요. 컨퓨전, 혼란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선교를 쭉 다녀서 그래서 한국에서 마지막 이제 집회를 할 때 그 광주 본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다 나와서 외부에서 온 그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다들 이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자매가 나와서 나한테 성경을 가져와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냐 했더니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것이 그 성경적인 그 근거를 자기가 알면서 이것을 대답을 해주는데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성경 펴보면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나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나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 이게 휴거가 지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말씀이 이게 다 연결이 다 되지 않습니까? 라고 나한테 성경을 대고서 그 박 목사님이 이제 그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는 얘기는 틀렸다라고서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지금 내가 이것을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면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난 그 4월 중순까지 요한계시록을 쫙 다 공부했으니까 우리 공부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아마 그게 작년 아마 한 9월쯤 해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0장을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왜 이것이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걸 가지고서 이게 맞대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을 내가 안 하니까 점점 더 의심을 해서 그런 건지 이걸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이 그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한국에서 이 말씀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을 푸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서 휴거는 환란 중반에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왜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자, 이것을 잘 들으세요. 이 대 환란 중에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하면 7년 환란 중에 그 중에서 한 3년 반,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라고 그 성경에서 그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다니엘서와 다니엘서 12장과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가 1260일 또는 3년 반 또는 42개월이라고 이제 그 기간을 정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 그리고 이제 대환란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그 아까 그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그 부는 그 나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된가 그걸 잘 알아야만 됩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니 비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미스테리 이거 성경에 2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5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미스테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모든 환란이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곱 번째 그 계시록 10장 7절에 나오는 일곱 번째 천사가 부는 그 일곱 번째 나팔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1절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한다. 그 마지막 나팔하고 일곱 번째 나팔하고 다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그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 나왔어요. 이 비밀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비밀하고 다른 겁니다. 이 비밀은 여기서 이 계시록 10장의 비밀 거기서 10장 7절의 비밀은 그 앞뒤를 쭉 읽어보면은 그 곧 이어질 일곱 대접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미스터리라고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계시록 10장을 쓴 사도 요한과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이것을 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것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53년, 57년 이 사이에 썼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계시록은 주후 AD 95년 정후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정도의 그 차이가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40년 후에. 그런데 지금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쓴 그 고린도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썼는데 그 마지막 나팔이라고 쓴 그 단어를 고린도 교인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 자기네들 그 풍습에 네 가지의 그 나팔을 종류가 있습니다. 나팔 보는 종류가 있어요. 그 히브리 말로 나팔 네 가지의 종류를 테키아라고 하고 그다음에 쉐바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테루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테키아 하게돌라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 나팔 부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팔절에 나팔절에 이제 9월 초번 그 절이 초번 유대인 그 절기가 나팔절이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나팔을 계속 불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9장 19절 20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는 것을 보면서 나팔이 여러 번 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9절 20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거 내용을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휴거의 모형입니다. 휴거의 모형이에요. 나팔 소리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또또또또또 거기서 계속 부르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커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하면서 모세야 올라와라 하니까 모세가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늘로 산 꼭대기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휴거 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 구름 위에 강림하시고 구름 위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 다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호령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호령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들려올라서 그래서 구름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모형을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은 유대인 절기 그 나팔절 용키포르라고 했죠. 여기에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100번을 양각을 부릅니다. 양의 그 뿌리다 된 그 나팔이 있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100번을 불어요. 그런데 이게 뚜뚜뚜뚜뚜 하고 짧게도 불었다가 길게도 불었다 하면서 마지막에 쭉 길어질수록 점점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는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긴 나팔 소리 이거예요. 이 뜻은 더 이상 이제 기다리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뜻이 깊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홀연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아까 우리가 그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진노의 대심판의 예고를 경고하시는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라. 이것을 뜻을 앞뒤를 잘 맞춰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즉 그 앞으로 닥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의 심판 이것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다음에 예레미야와 그다음에 에스겔과 그다음에 다니엘과 그다음에 나머지 소선지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환난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환난 여러 가지를 이미 다 예언 속에서 선지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표봐 짐승의 표. 짐승의 표 받지 않고 마이크로칩 받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환난 기간 동안에 사탄과 그 추종자들 불신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핍박 중에서 구원을 받게 한 이것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환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하고는 둘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걸 자꾸 그러냐?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푼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자꾸 짝을 맞추는 거죠.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대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구약에서 특별히 그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그 어린 양이 이제 그 죽으러 오신 이 모습을 이 그림자로 가르쳐 주신 이런 그 모세 오경이나 아니면은 또 그 뭐 그 시편 속에 또는 그 선지서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에스겔서와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하고 아주 연결이 가깝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다 짝이 맞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아까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나팔소리 이거 하나 가지고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성경이 아주 이상하게 다 풀어져요. 거기에 이걸 초점 맞추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환란 중간에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다. 그렇게 아주 결론이 나버립니다. 예. 근데 그렇게 가리키면은 그러면 성경이 전부 다 이상하게 풀어져요. 근데 그걸 자꾸 거짓말 하면 어떡해. 뭐 할 수 없죠. 믿음대로 되라 그래야죠. 참 답답합니다. 자, 우리 죄악 속의 인간들이 예, 그 죄악과 형벌 죄악이 있으면 그 형벌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죄악을 같이 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그래서 세상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그걸 받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신 우리가 여태까지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우리의 수환이 우리의 인생이 다 살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영혼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가고 또 천국에 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살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 그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하셨지만은 교회를 신부라고 하신 말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그냥 짝사랑하고 있는 건가? 아니죠. 그 비밀에 그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반모섬에서 비전을 보고 그것을 이제 적은 것이 이제 요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계시록 19장 6절 7절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으며 또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이제 신부들이 혼인 잔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환상으로 보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너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들 신부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전부 다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건 다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사느냐인 겁니다. 여러분 신부가 있으면 신랑이 있죠. 그렇죠?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고 그런데 신부가 있으면은 그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도덕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러면은 그러면 신랑 신부의 관계가 아니죠. 남남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언젠가 죽으면 뭐 그렇게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장님이 두들기고 가는 이런 식으로 가는 믿음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서 확신이 왔을 때 나를 목을 쳐도 내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뵙길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도 그래도 내가 끝까지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그냥 물에 물탄 거 뭐 기름에 기름 탄 이렇게 덤덤하게 이런 식으로 살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사탄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엄청나게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에 그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가지고 시기 질투를 해서 우리를 떨어뜨리게 해. 떨어뜨리게. 성경의 예언과 사람의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 예언. 그 다음에 사람의 예언. 이 고린도 후서에, 베드로 후서 그 1장.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에 무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썼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풀어서 이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자기가 확실하게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는 것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을 그리고 내가 또 확실하게 이것을 너에게 적은 것을 너희 것을 가지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예언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예언이냐? 이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는 구약에 있는 예언이에요. 아직 그 당시에 신약이 쓰여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 그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경이라는 거 이게 스크립처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나 올 테스타멘트는 프로페시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예언이 사사라에 풀 것이 내 마음대로 풀 것이 아니로다 아니고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을 쓴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사탄이 지금 사람에게서 온 것을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합니다. 원래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그 prophecy,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죠. 우리가 그것을 더 감하지도 않고, 더 가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것이 그 마음의 샛별이 마음의 확실한 빛이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확실하게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이것을 컨벡션을 줄 때까지 함부로 그대로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는 예언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우리들이 예언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것을 요즘 직통 계시라고 그러죠. 저는 이것을 부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아주 아주 조심을 해야 돼요. 분별이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소위 직통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 이걸 분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양신이 역사를 합니다. 양신. 성령과 악령이 같이 역사를 하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예, 그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위 그 주님의 주시는 계시를 받는 그 직통 계시 이것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이것을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검증을 받느냐? 그 영적인 깊은 경험이 있는 그런 멘토에게서부터 경험을 받아서 그래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영계가 열리면서 내가 이것을 받기도 하고 또 이것을 혼탁하게 내가 잘못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내 속에 내 혼에 이것이 교만함이 들어가면은 내가 괜찮다,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서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간 즉시에 이 교만이 죄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대로 치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본인은 나는 아직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재잘재잘 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예가 작년 12월 달에 홍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서 벗다리 싸가지고 와시 도망가시오. 근데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줄줄 따라다닌 겁니다. 교회가 듣고 목사가들이 그래요. 참 답답한 게 우리가 정말 기도 안 되는 친구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이걸 열매로 보죠, 열매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열매가 금방 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주위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아니면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이때 우리는 혼탁한 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끝까지 좁은 길 가는 지난주에 제가 에레미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고난 속에 끝까지 좁은 길 가면서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전에 직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오늘 읽었던 그 베드로 후서 1장 14절 15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할 줄을 암이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것을 생각나게 하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자기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 말을 하면서 다시 주님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강림을 이제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순교당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서 떠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내가 들림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이 문제.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고 또 간구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책에 그 제일 앞에 보면은 다섯 가지 그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용이 있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 천국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정말 그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잠깐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저에게 그 이메일을 보내는, 제가 받는 이메일, 그 중에 마이클 스나이더라고 하는 미국,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beginning of the end of American economy, 미국 경제의 마지막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아주 굉장히 샤프하게 봅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서 7가지를, 적어서 이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번 주부터 7월 초까지 아까 우리가 그 광고 시간에 얘기했죠. 그 미국 대법원의 판결 사항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이 헌법이냐 불법이냐 이 50주 모두가 헌법상 권리가 있느냐 없냐 이것을 가지고 미국 건국 이래 가장 중요한 이제 미국의 전환점이 될 그러한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제 그 특별히 동성애 호모섹스에 대한 이 미국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그 실질적인 그 피부에 닿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최 목사님께 다음 주일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동성애 이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허용을 하고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짓 사랑의 그 이름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아까 사탄이 말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열심히 이번 주일에 또 다음 주까지 기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월 중순서부터 9월 중순까지 이제 미국 내에서 미 군인들이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에 미 육군들이 계엄령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훈련합니다. 그 코드네임이 그 제이드 해엄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약 한 천여 명 이상의 미 군대들이 모여서 텍사스하고 콜로라도하고 뉴멕시코,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미시시피, 플로리다에서 이제 군대 훈련합니다. 근데 훈련의 목적이 계엄령을 대비하는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13년서부터 그 DHS 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에서 그 장갑차 그 라이트 탱크예요. 이것을 2,700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실탄을 약 16억 발을 사들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조용조용히 이것을 했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7월 중순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여기저기에서 지금 미 군인들이 이것을 준비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군대에 있던 사람들 CPX라고 그러죠. Command Post Exercise라고 하는 지금 이런 거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유럽에 있는 얘기입니다. 유럽 은행들이 베일인이라고 합니다. 베일아웃은 모든 그 골치 아픈 곳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베일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채권자가 파산을 막기 위해서 채무자의 손실을 부담해 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구제 금융으로 해서 채무자의 손실을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가 난리가 났어요.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급 불로 디폴트라고 하는 이것을 최소한이라도 막으러 보려는 그 EU의 시도입니다. 유로피안 유니언. 그런데 이것을 2개월 동안의 시한부를 주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아마 EU의 그 수뇌부들이 앞으로 2개월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알고서 그런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근데 이 지불 불능 디폴트가 그리스가 만약에 이것이 안 돼서 베일인에 실패하면은 그러면은 멕시코도 가장 큰 채무를 주고 있는 그 멕시코도 여기서 디폴트를 지금 불능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캐나다, 북미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이 버블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지금 가까운 그런 위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9월 13일이라고 그러죠. 9월 13일이 바로 그 쉐미타 히브리 달력의 쉐미타 해의 그 마지막 달래 에룰월의 29일이 바로 9월 13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9월 14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 히스토리를 봐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조나선 칸이라고 하는 그 라피가 그 쓴 책 그 미스터리 오브 쇼미타에서 그 히스토리가 2001년하고 2008년하고 7년 간격으로 해서 주식시장의 폭락의 날을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2001년 9월 17일날 히브리 달력으로 에룰월 29일에 다우가 684포인트가 떨어지고 2008년 9월 28일 에룰월 29일날 다우존수가 77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월스트리트 그 월가가 뭐죠? 혼란을 치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9월 15일에 제 70차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유엔 총회 굉장히 중요한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결의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나눠서 살게 하는 그래서 분리해서 독립해서 그 좁은 땅에서 살게 하는 이것을 이제 안보리의 안전보장 이사회에다 이것을 상정을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뒤에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불리한 것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이것을 비토를 하고 막았었는데 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스태프를 백악관 스태프를 보내서 이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미 교황 프란시스코 바티칸 교황도 팔레스타인을 승인을 한 그런 상태에서 유엔의 유엔의 투표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25일부터 27일에 이제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유엔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어젠다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근데 중요한 이슈들을 다룰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기 변화뿐만이 아니라 경제, 농업, 교육, 남녀 평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교황 측의 바티칸의 그 견해로 이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뉴욕에서 이제 거기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워싱턴으로 와서 그 미국의 상하원 국회에서 합동 연설을 처음으로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 지금 미국의 상하원 중에서 캐톨릭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들 방향이 바뀔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일들이 9월 25일부터 27일 그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9월 28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장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날이 바로 그 테트라드 네 번의 그 블락문 그 핏빛 달의 마지막 그 날짜가 그날에 겹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1948년 테트라드 때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고 그 다음에 1967년 테트라드 때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그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거꾸로 가는 이 나라에는 이제 테트라드의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뉴스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마지막 그 그랜드 피날레의 경고가 될 것을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이 날이 심히 가까워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인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 오시는 사모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부들이 우리 그러한 그 신부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더 두려움과 무서움과 앞으로 불안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축복의 날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강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제 우리가 손꼽으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강림 또 그 휴거에 대한 것을 새롭게 또 깨닫게 해주셔서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와 심히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알게 더욱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길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더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더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끝없는 아가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크신 일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주의 성령 또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크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갈구하고 소망하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 아미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간절히 바라보고 원하는 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멀리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